다니엘 8장 9절로 우리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메대 바사의 부흥 그리고 그리스 제국의 그러한 등장 또 각각의 제국의 몰락까지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두 제국은 수렴소로 그렇게 비유가 되어졌고요. 그들의 역사와 매우 잘 나타내지는 그러한 비유들로 환상들로 보여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에서 이 숫염소에 비유되어졌던 그리스 그리고 그 두 눈 사이에 났던 현저한 뿔로 묘사되었던 알렉산더 그 뿔이 꺾이고 나자 그들의 제국은 네 뿔 즉 네 수로 나뉘어졌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알렉산더를 그렇게 함께했던 위시로 하였던 네 명의 장군에 의하여 분할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그 뿔 중 하나의 이야기가 집중되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시면 성경 이리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성경 여기서 보시면 한 뿔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뿔이 커졌는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또 작은 뿔 하나가 나게 되어지고요. 그 작은 뿔 하나가 남쪽과 동쪽으로 그렇게 뻗어나간다라는 것은 그 영향력들이 그들의 정복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중요한 부분은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해 힘이 커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화로운 땅은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향하여서 이 네수로 분할되어진 알렉산더의 그리스의 한 그러한 분열 나뉘어진 그러한 나라가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먼저 우리가 이 그중 한 뿔 그러니까 나뉘어진 그 네 뿔 중에 한 뿔에 대하여서 셀류쿠스 왕조의 그렇게 비유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 뿔이 그 셀류쿠스 왕조에서 시작 계승된 여러 왕 중에 하나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학자들이 이 셀류쿠스 왕조와 또 안티오쿠스 왕을 이 뿔에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어지는 우리가 살펴본 14절까지의 내용 때문입니다. 여러분 1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의 역사, 고난의 역사, 그리고 회복에 대한 역사가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 그리고 성전 모독의 사건이 그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전쟁을 통하여서 이 셀류쿠스가 왕조가 쫓겨나게 되어지고 이들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것까지를 그리고 있을 때의 역사적인 시기를 바로 오늘 이 본문이 그리고 있는 것과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환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함께 대비시켜 그렇게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더욱 자세한 이야기, 너무나도 자세한 이야기라 그리 설명되어질 수 있지만은요 이마만큼 하나님께서 다니엘 가운데 보여주신 환상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아주 세세하게 이루어지고 또 적용되어지고 성취되었으므로 우리가 중히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본문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이 작은 뿔, 그러니까 네 뿔로 나뉘어진 뿔 중에서 또 나타난 그 작은 뿔에 비유된 안티오쿠스 왕. 여러분 그 왕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왕의 위세가 아주 강해지고요. 그런데 그 강해진 것이 오늘 어찌 비유되어집니까?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끝내는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뿔은 그 그리스 제국에서 분열된 안티오쿠스 왕을 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작은 뿔과 맞서고 있는 하늘 군대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안티오쿠스 왕과 맞섰던 유대인 왕조가 있었는데 마카비 왕조입니다. 여러분, 이 마카비 왕조는 나중에 이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축출하여 내고 하나님의 그 섬기는 신앙과 자신들의 순수성과 거룩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인데요. 이 마카비 왕조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유대의 독립을 위하여서 싸웠던 신실한 유대인들, 그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하늘 군대로서 그렇게 비유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러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요, 이 안티오쿠스의 기세가 너무나도 등등하여서 이들이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또 그들이 존경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 안티오쿠스의 공격, 특별히 예루살렘 침공 가운데에 이들이 떨어져 패배하게 되었음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요, 안티오쿠스는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예루살렘을 아주 심히 박해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오늘 이어지는 11절, 12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한번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네, 11절입니다.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여기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독, 멸시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폐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 성소를 더럽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아주 박해하고 방해한 안티오쿠스의 악행이 여기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군대는 앞선 10절의 하늘군대 말합니다. 하늘군대의 주인에 맞섰다라는 것은 이 안티오쿠스의 여러 가지의 생각과 사상과 결정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의 일환으로서 먼저 안티오쿠스는 매일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다라고 그렇게 11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서 말씀 배울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두 번 제사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두 번의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의 민족이고 누구의 나라인지를 그들은 확인하고 매일의 삶을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기준점이요,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는 번제인데 안티오코스는 이것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단순히 제사만 없앤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심지어 예배하는 성소를 헐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 안티오쿠스는 예루살렘 침공 후에 이스라엘의 여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다가 제우스의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의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예 우상 숭배를 강요하기까지 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역사적인 기록과 일치하는 것들도 우리가 11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절 말씀은요, 이런 안티오쿠스의 박해와 방해가 고난이 너무 심해지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안티오쿠스에 붙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이 그리스도에 붙어서 넘어가 버린 그러한 유대인들이 나타났음을, 배교자들이 나타났음을 12절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와 또한 그와 함께 붙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린 이들은 진리를 땅에 던졌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들의 강함을 더욱더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12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형통하였더라의 히브리어의 원문의 시제를 보면 여기에서는 단순 과거의 시제가 쓰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단순 과거가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상황들이 그 묘사되어진 일들이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시제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겠습니까? 안티오쿠스의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 하나님을 향한 모독, 멸시, 이스라엘을 향한 그 고난을 주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그것이 일시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시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되어지는 것들을 다니엘이 환상을 통하여서 봅니다. 그런데 13절 14절에서 다니엘의 환상의 장면이 바뀌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을 다니엘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또 다른 존재들이 이것을 보고 있고 그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는 장면이 13절, 14절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은 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여기 한 거룩한 이가 말하는데요. 또 다른 거룩한 이가 나타나서 그 말하던 자에게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 또한 망하게 하는 죄악의 일들, 하나님을 향한 성소와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운 바 짓밟힌 되는 일이 어느 때까지 이게 계속되겠느냐. 서로 거룩한 이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이들이란 하나님 주위에 있었던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이 이 환상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을 다니엘이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안티오쿠스의 이스라엘을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어느 때까지 될까라고 하였을 때에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면 한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2300주야 특별히 이 주야에 대한 이것을 시간상의 구분을 어찌 하느냐에 따라서 이 2300주야가 의미하는 날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오늘 이 본문 14절이 해석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안티오쿠스가 유대인들 말살 정책을 편 주전 171년부터 마카비 왕조에게 쫓겨나간 주전 165년 12월 25일까지나 그렇게 보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수의 우상의 제단이 세워진 주전 167년부터 성전의 회복 때까지를 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 크게 둘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견해가 아주 크게 대립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러한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멈춰지고 끝내지고 그리고 회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중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중간에는요 끝까지 믿음의 신앙을 지켜간 일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간 자들도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끝내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실 때가 반드시 있음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굳게 지켜 살아가는 우리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이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세대 중에 이러한 시대를 겪어내야 할 믿음과 신앙의 시대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될 때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중에 성도가 기대할 것은요, 하나님 회복의 때가 반드시 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1편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시편 71편 20절 21절은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고난 중에 살리시고 다시 이끌어 올리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회복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고요, 그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네 삶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특별히 이 안티오쿠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 번 또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교만함의 부분들인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처음에 보시면 무엇이라 말합니까? 또 스스로 높아져서라고 그리 말합니다. 여러분, 또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아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 살아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말씀의 붙듦이 언제라도 계속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살펴보았듯이 세상에 온갖 어려움들이 있을 때 믿음 버리고 말씀 버리고 세상의 힘과 논리로 그렇게 귀희하는 그러한 인생들도 있을 수 있겠고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온전한 믿음의 백성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또 붙잡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오로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높아져서도 교만해져서도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그 당신께서 이루실 그 회복의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의심치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회복의 때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심히 어렵겠지만 그 때가 분명히 정해져 있음을,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버티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모두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계속하여 이어집니다. 그리스의 그 왕조의 이후에 있을 그 시간들, 특별히 한 왕조를 통하여 믿음의 백성들이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 역사의 때가 오게 될 것을 오늘 다니엘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그들과 함께 맞서는 이들고 있는가 하면 또 그들에게 의탁하여서 믿음과 신앙과 말씀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에 또한 들어서는 이들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때,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중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당신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오늘 말씀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 심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과정이겠으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때를 정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의 우리의 삶에 또한 적용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들을 주님 아실 줄로 아오니 그곳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버티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당신의 긍휼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온전한 인생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제단에 나와 주님 앞에 꾸준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주님 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인생과 또한 가정을 향하여 생업을 위하여 또한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때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성취들과 기도의 간구의 이루어짐들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며 주 앞에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며 주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주님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